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6살과 7살 두 명의 아들을 둔 어떤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작은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줄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 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응, 크리스마스 때까지 말 잘 들으면 네가 원하는 선물 사주마. 그러니 말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가지고 좀 치사하게 구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때만이라도 말 잘 듣는 자식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도 분명히 같은 생각으로 이 아이들에게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선물 사준다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6살 동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착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고 또 숙제도 스스로 끝내고 또 방도 정리하는 등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이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동생의 열심을 쭉 지켜보던 형이, 그러니까 한 살 많은 7살 형이 노련하게 동생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벌써부터 그렇게 안 해도 돼. 크리스마스 2, 3일 전이면 충분하다. 지금부터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선물은 받게 되어 있으니 미리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형의 경험상 크리스마스에 엄마 아빠가 야, 니들 착하게 안 굴었으니 선물 없어! 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껏 2, 3일 전에만 바짝 착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동생보다 역시 한 살 더 먹은 형이 노련합니다. 확실히 큰 아이의 말대로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기쁜 날인데 뭐 착한 일 안 했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선물을 안 줄 리는 만무합니다. 불신자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도 저절로 기뻐하고 들뜨는 날이 아닙니까? 무신론자로 악명이 높은 리차드 도킨스도 자신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문화적으로 만끽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문화적 크리스찬으로 불러달라라는 말까지 했다 합니다. 기독교는 싫어해도 크리스마스가 주는 유쾌한 분위기는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불신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었고 굉장히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소식, 즉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정작 부모가 될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충격과 공포의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니 천사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에 정작 부모가 되는 당사자들은 무서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 기쁜 소식에 무서워 떨었던 이유는 신명기 22장의 율법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정혼한 여자가 이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더불어 여자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정혼은 결혼과 같은 의미로 보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모두 간음죄로 사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분명히 마리아는 죽게 되었고 요셉은 바람난 정혼자를 두었다는 이 치욕으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기쁨과 환희는 커녕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해야 하고 마음이 들떠야 할 이 크리스마스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위기의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위기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영접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삶에 받아들이게 되면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삶의 제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많은 갈등 속에 적지 않은 주저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복받고 잘 살게 된다는 말 들을 줄 알고 갔는데 교회를 가니 말끝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지 말라는 것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라고 욕을 하는지 좀처에 교회에 가서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좀 같이 가시자라고 권유를 해드렸더니 교회 가면은 꽉 잡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를 가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평생 다닌 적은 없지만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로 인하여서 삶의 후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위기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삶에 받아들이게 된 후 겪게 되는 위기는 요셉이 살던 시기나 아니면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요셉이 겪었던 위기를 보면서 그 위기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위기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예수님을 삶에 받아들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첫 번째 위기는 명예의 위기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는 명예가 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부를 잃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명예가 이 사회를 유지하는 중심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기독 지성인으로 존경받는 비샬 망갈와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변혁의 중심에 서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으로 서양은 양심을 그리고 이 동양은 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대로 동양은 체면으로 명예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인도에는 사티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티라고 하는 제도는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를 남편의 시신과 함께 화장을 하는 아주 끔찍한 반인륜적인 제도입니다. 1829년에 인도에서는 이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목할 것은 여자가 살기 위해 도망을 치기라도 하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기어코 남편과 함께 화장을 시켜버리는, 불태워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끝까지 추격해서 잡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친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체면사회가 어머니까지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명예살인 역시도 수치를 당한 가족이 수치를 준 가족 일원에게 저지르는 살인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허세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관혼상제에 지나친 허식이 배어 있고 또 소득에 비해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체면을 중시하는 허세 문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수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도 체면 문화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체면을 목숨처럼 중시하여서 이 수치를 당하는 일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였다 합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가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체면 사회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냥 창피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바람난 정혼자를 둔 남자라는 수치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19절에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과 마리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한 마리아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 앞에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버리느냐, 아니면 수치를 당하여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읽으시면서 그냥 받아들였구나 라고 쉬운 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당시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불륜이 아니라는 것은 자신의 꿈 이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꿈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알려주었지만 요셉은 24절에 그가 꾼 꿈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 꿈을 꾸면 이건 뭐 참 개꿈이구먼, 뭔 놈의 꿈이 이렇게 말이 안 돼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개꿈 취급하지 않고 그 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를 지키는 것이 곧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이름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명예를 잃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염려하는 대신에 예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촌각을 곤두세우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억울해서도 참고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로 아들을 픽업하러 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자기 아들이 부목사님 아들하고 말싸움이 붙은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 서로 평소에 친하게 지내왔던 터였는데 그때는 뭐가 맞지 않았는지 서로 막 말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싸움이 이내 싸움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한마디를 툭 던지고 이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툭 던진 한마디가 뭐였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참는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는 목사들이니까 참아야 된다 라고 하는 아빠의 가르침을 항상 들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참는다 라고 하는 말을 했고 결국에는 이 말 때문에 그 치열했던 말싸움이 싱겁게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도 한마디 하더라는 겁니다. 야, 우리 아빠가 집사님이니까 참는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이 이상했던지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돌아섰다지요. 자기 아빠가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자기 주장이 끝나고 그리고 싸움이 시끄럽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싸움이 아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싶더라도 혹시 이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싸울 마음을 접는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내 이름이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양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본문의 요셉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본인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수치를 당함으로 예수의 이름이 지켜지고 해를 받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기꺼이 우리의 명예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의 이름을 기꺼이 포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위기는 바로 주도권의 위기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바로 이 주도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계획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네가 가진 주도권 나에게 넘기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주도권을 요구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뒷바라지하는 조력자로 남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 오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면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33번 문답인데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재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부르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것이 아니라 형님 아니면 오빠라고 불러야지 왜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르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을 형님 아니면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다음인 34번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뭐 풀어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 주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내 영혼까지 모두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 My Lord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항상 주인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도권의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종이 감히 주인 앞에서 자기의 주도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 앞에서 주도권을 주장하는 종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요셉은 주도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21절을 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아이의 아빠가 되라 요구하시고 나서는 아빠로서의 주도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직접 지으셨고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받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또 주인이 종에게 이름을 붙이고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붙이는 이 모든 행위가 상하의 관계 속에서 상대에 대한 주도권 내지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들에 대한 주도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요셉에게 분명히 아이의 아빠로 살 것을 요구하시면서도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기에 대한 주도권이 아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바로 주님으로 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은 늘 자신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야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 40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폭삭 늙어버리는 선배들을 너무 많이 봐왔던 터라 나는 은퇴하면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은퇴 전부터 무슨 일에 은퇴 후에 집중할까를 계속 몰두하고 있다가 평소에 좋아하는 색소폰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이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고 맘먹고 이제 색소폰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색소폰 연습을 하면서 색소폰은 프랑스제가 제일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색소폰을 좀 잘 지금보다 잘 불고 그래서 2, 3년 후에 좋은 프랑스제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제 색소폰은 가장 비싼 브랜드가 5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한 가장 싼 것이 5,000불 이상이 된다고 한 한두 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잘하고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던 중 아내와 함께 딸이 살고 있는 런던에 가게 되었고 또 근처에 또 파리를 관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색소폰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 딸이 악기 전시장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악기 전시장에 아빠를 안내하면서 아빠 프랑스 파리에 왔을 때 좋은 악기를 좀 사가시죠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럼 악기를 살까? 라고 결정을 하려던 차에 이 집사님의 머리가 마구마구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색소폰이 워낙 고가의 악기이다 보니 귀국할 때 통관 신고서에 색소폰의 원래 가격을 적으면 세금이 꽤나 크게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편에 어떤 생각이 딱 올라왔냐면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지 순례를 단체로 간 목사와 교인들이 입국장에서 통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부당한 행위를 예를 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교를 이 집사님이 딱 떠올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더욱더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내가 구역장인데 자신을 속이고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내가 구역원들 앞에서 구역장으로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따라 들어온 것이죠. 세금을 내기에는 아깝고 안내자니 하나님과 구역원들에게 정말로 면목이 없고 이러한 생각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딸이 아빠, 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묻는 바람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는 딸이 묻는 거였지만 마치 하나님이 묻는 것처럼 야, 뭘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하나님이 묻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내 아내와 딸에게 고백을 했다지요. 자백을 했던 겁니다. 야, 내가 탈세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지 않았겠니? 창피하게 말이야. 라고 이실직고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그리고 귀국할 때 통관에 아주 정확한 가격을 내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관 세금은 그 가격에 준한 액수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불신자들이 아마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피곤하게 산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하게 가격 적으면 그 누가 시비를 하겠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노?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치를 매 순간마다 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딱 알았으면 얼른 마음을 접는 것입니다. 비록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님께 송구스러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참으로 피곤하고 괴로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내고 납부하고 돌아서는 순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말이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역원들 앞에서 떳떳한 구역장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눈치를 보며 주도권을 주님이신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결과이고, 그 결과로 맛보는 행복,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자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쉬는 날에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일종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모두 다 신앙 고백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넘겨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평생 주님의 눈치를 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삶의 주도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현명한 종은 분명히 주인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겠지만 미련한 종은 주인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주인됨을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종들은 분명히 주인 되신 주님께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똘똘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성탄의 설레임과 기쁨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